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그 결과를 두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번 회담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했다라고 자평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과 함께 반발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평가를 내놨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핵심 첨단 기술 지능과 같은 경제 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복원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국이 북한 미사일 등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고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 문서를 보내면 지소미아는 재개됩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을 뿐 수출 규제의 완전한 철폐 등 우리 정부가 바라는 조치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쉽게 상응하는 조치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마지막 카드로서 아직은 남겨두고 있다. 뭐 한국에 대한 견제 장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 서울 도심에선 정부의 강제 동원 합의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제 동원 합의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도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망국외교, 구력외교,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정의기억연대와 민주노총 등 61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정부의 대외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열린 첫 번째 대규모 집회입니다. 서울 광장 한쪽에서는 강제동원 합의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 나온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회담이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집회를 주최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은 참석 인원을 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종로구 일본 대사관을 향해 행진도 했습니다. 정부 규탄 집회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보수단체 집회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야당이 반일 정서에 기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오늘 여러 집회로 광화문과 숭례문을 잇는 세종대로 일부 차로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일가족 5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늘 오전 10시 37분입니다. 40대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친척이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한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 쓰러져 있던 A씨 부부와 어린 자녀들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방 안에 홀로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 셋은 다른 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채무관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등 5명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오늘 새벽 금은방을 승용차로 부수고 금을 털어 달아난 20대 절도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1분 만에 1억 원에 달하는 금을 훔쳐 달아났는데 차량이 고장나면서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대로변을 질주하더니 갑자기 옆골목으로 돌아 건물 문 앞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사람이 내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1분쯤 지나자 두 명의 남성이 건물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20대 남성 두 명이 강릉의 한 금거래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상가 안으로 들어가선 망치로 진열대를 깨고 금을 훔쳤습니다. 이들이 금은방에서 털어간 금만 1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대담한 범행은 차량이 고장나면서 2시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도주하던 중에 차량에 기름이 샌 겁니다. 차가 멈춰서자 이들은 골목길 한복판에 차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대관령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절도범들이 내린 곳을 특정했고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흩어져가지고 또 다른 택시를 이용해서 도주하려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검거를 한 거죠.
경찰은 절도범 두 명이 지니고 있던 금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또 범행 이유와 범행 차량까지 훔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만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계속 출렁이고 있지만 정작 이들 은행의 최고위 경영진 일부가 파산 직전 주식을 매도하거나 한가롭게 휴양 중인 것으로 확인돼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경영진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고위 경영진에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전 세계 금융불안 사태를 몰고 온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실리콘밸리 은행 전 회장 그레고리 베커는 여유롭게 휴양 중입니다. 은행이 파산된 지 불과 사흘 뒤 하와이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그니처 은행 경영진은 파산 직전 주식을 내다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어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별도의 자료를 내고 부실 은행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당국이 적극적으로 사태에 개입하고 있지만 금융불안 여파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일주일 만에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자회사 은행이 무너지면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사라진 워싱턴 뮤추얼 사태가 재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에서 40조 원을 지원받기로 해 한때 주가가 반등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다시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지난 3월 3일 이른바 삼겹살 데이에 판매된 비계 덩어리 삼겹살 논란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런 삼겹살이 1등급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상 등급제가 소비자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삼겹살 데이에 샀다는 삼겹살. 한눈에 봐도 비계가 대부분입니다. 비슷한 불만 한둘이 아닙니다. 고객들 항의에 유통업체와 한돈업체가 사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자본이 많다 보니까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가져가는 그쪽 혼입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총원세는 좀 제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비계 덩어리인 이 고기, 1플러스 등급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도 1등급 삼겹이라 명시했는데 지방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지방 덩어리인 고기들이 높은 등급에 팔리는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삼겹살 어떻게 가공하는지 살펴봤습니다.
1등급입니다.
이 고기 전체
예, 1등급입니다. 예, 1등급입니다. 예. 삼겹이 보통 한 마리에서 13kg에서 4kg까지 나오거든요.
삼겹살에도 유독 지방이 많은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8번부터 9번, 10번. 요 사이가 떡지방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같은 1등급도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 비계가 과하거나 적당한 식으로 품질이 제각각인 겁니다. 돼지는 도축 후 무게와 등지방 두께 두 가지만 따져 덩어리째로 등급을 매깁니다. 소비자로선 등급만 봐선 육질은 어떤지 비계 비중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체중만 바라보는 거예요. 몇 킬로까지만 키우면은 바로 시장에 도미시장에 낼 수 있으니까 육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만 보고 사니 겉은 멀쩡한데 포장 안쪽은 비계 덩어리여도 소비자 입장에선 속수무책입니다.
기계하고 기름하고 얼마큼 잘 배합이 됐나 그것만 등급은 잘 안 봐요.
등급에 따라서 뭐가 다른지는 별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 중심으로 등급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째 나오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등급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잡냄새가 없고 부드러운지, 지방 함량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 생각입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은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지난해 득점왕에 오르며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그런데 오늘 밤 또 다른 아시아 최초 리그 100호 골에 도전합니다. 딱 한 골을 남겨둔 상황인데 지난 경기 득점으로 이미 예열은 마쳤다는 분위기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왼쪽을 파고들던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까지 단숨에 치고 들어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You can see that how happy I am. I still can't believe, you know, because it's my dream.
가장 손흥민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골을 시작으로 프리미어리그 99호 골을 완성하기까지 7년 반 동안 손흥민은 우리 축구 역사를 새로 써왔습니다. 수비수 6명을 따돌리고 70m 넘게 달려 넣은 이 골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에 주는 푸슈카시상을 받았고
It was a beautiful goal and I still watching sometimes when I when I go before sleep so
지난 시즌엔 23골을 몰아치며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Yeah, first of all, it's really heavy. I didn't expect that was that.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한 손흥민에게 이제 남은 건 통산 100호 골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달성한 선수는 33명인데 아시아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밤 사우샘프턴전에서 마지막 퍼즐 하나를 채울지 주목되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유독 사우샘프턴에게 강했던 점도 긍정적입니다. 3년 전 혼자 4골을 몰아쳤던 이 경기를 포함해 16번의 맞대결에서 12골을 기록했습니다. 커리어 통산 가장 많은 득점이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이틀 뒤 클린스만호에 합류해 A매치를 치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품 뉴스 시간입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된 지 이제 두어 달. 소비자는 부담이 큰 반면에 택시 회사는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찾아가 보니 택시 회사는 지금 줄줄이 도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택시 차고집니다. 영업 나간 차 하나 없이 빽빽합니다. 고지서가 겹겹이 붙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사무실은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최근 문을 닫은 마카롱 택시 사무실입니다.
이거는 다 뭐예요?
아, 차키 꽂인데요. 차키가 다 예. 아이고. 감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민트색 제복, 유아용 카시트, 차량용 냉장고 등으로 택시업계 바람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창고에 흔적만 남았습니다.
아, 요금도 좀 올라갔고 재기를 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니 기자님 생각해보세요. 요금이 지금 꾸준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올려놓으니까 결국은 시민들은 다 떠나고 기사들도 수입이 안 되니까 다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 재기를 하는 겁니까?
다른 택시 회사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저기도 옆에 똑같은 법인 회사인데 지금 저기도 반은 대폐차 시키고 반이 가동이 다 돼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상당히 저 회사도 심각하죠.
모처에서 만난 택시 회사 사장 A씨.
돈 끌어다니다 못 벗어요. 돈 안 지금 3월달에 넘길 수도 없대니까.
이 회사의 지난달 장부입니다. 2억 5,784만 원을 벌었는데 급여, 연료비, 차 할부금 등 나간 돈은 3억 412만 원. 요금 인상 첫 달에 4,600여만 원 적자를 본 겁니다.
전세자금 빼서 회사 8억을 넣었어요. 다 그냥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 근로자들 월급 못 주면 또 이건 구속감이에요.
택시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은 뭔지 택시단체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면은 그에 걸맞는 수준을 택시에게 그러면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아니다라고 설정을 했으면은 규제라든지 요금 규제라든지 이런 걸 대폭 철폐 완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건비, 유류비는 크게 오른 반면 정부가 지원 없이 요금만 묶거나 재무구조가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요금 인상도 이번 같이 한꺼번에 폭이 너무 크면 부정적 인식만 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물가 연동을 해서 그때마다 현실화가 될 수 있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없어질 거고.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만 택시회사는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금 인상 부재 해제는 이게 다 개인 택시를 위한 정책입니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범인 택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뭐 개인만 남는다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서비스 개선은 어렵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택시 전체가 플랫폼 업체에 종속이 되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소비자는 이미 택시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타요.
거의 그냥 2월 달 이후로는 그냥 하나도 안 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타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래도 택시 요금이 갑자기 올랐잖아요. 뭔가 막 조금씩 오른 게 아니고 4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부담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서울 요금을 따르려던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뭐 통상적으로 서울처럼 하겠어요. 눈치 보고 있거든요. 한 4월경에 인상을 계획했다가 시기를 인상 시기를 조금 재조정하기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택시 요금을 둘러싼 정부의 빠르고 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혐의인데요. 실제 체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전쟁 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지 시간 1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불법 이주시킨 혐의입니다. 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해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t is forbidden by international law for occupied powers to transfer civilians from the territory they live in to other territories.
러시아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Подобного рода является дл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ава ничтожными.
실제 푸틴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2016년 이 재판소에서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여 재판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향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다른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속도를 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앞서도 전해드렸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파산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골판지가 26만 원 이렇게 됩니다.
골판지 네. 얘기는 사실 옛날에 원자재 오를 때 이런 게 많이 했었는데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랑은 좀 무슨 상관인 거죠?
이게 지금 금융위기의 신호탄이냐 아니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진을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그러니까 SVB 로고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골판지가 이베이에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은행 파산하기 한 달 전에 받은 것 한정판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현재 입찰 가격이 202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26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냥 은행 로고가 적혀 있는 박스만 200달러 넘는 거예요?
지금 입찰을 그렇게 한 상황인 거죠.
그래요? 무슨 일인지 참 궁금한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보시면 이번에도 이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텀블러죠? 네. 이것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5만 원 정도 되니까 텀블러치고 꽤 비싼 가격이잖아요. 네. 판매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은행의 역사를 소유하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사례들을 보니까 네. 실리콘밸리 은행 그 SVB의 기념품들이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잘 좀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이제 이런 제품들이 과거 뭐 어떤 일자리 행사나 아니면 은행 회사 내부 행사를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기념품으로 보이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이베이 등의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SVV 로고가 박힌 뭐 가방, 양말, 모자, 컵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친 듯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종종 이제 유명한 회사가 무너지면 이렇게 기념품들이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 뭐 이런 설명인 거죠.
네. 글쎄요, 이제 회사는 망했지만 기념품은 이제 수집 가치로 좀 있다라고 보여지셔서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만큼 지금 그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전 세계에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제품들은 이제 진짜 기념품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사람 달리는 모양이 있고 뱅크런 2023 이렇게 이제 패러디한 그런 제품들이고요.
뱅크런.
또 옆에 보시면 밑에 위험관리부서 이렇게 써 있는 패러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관리를 잘했으면 안 망했겠죠. 총 자산 270조짜리 은행이 이제 위기 설 이틀 만에 36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파산한 걸 꼬집은 그런 패러디라고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좀 사례들을 보면서 좀 재밌긴 한데 이게 또 막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요.
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 하나 더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하나 보시면 자유인은 땡땡땡뿐 이렇게 탈북자들이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아니 뭐 맞추는 게 저 실루엣만 봐도
어렵지 않죠?
어렵지 네. 않습니다. 김정은. 그렇습니다. 김정은만 자유를 누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탈북자 두 명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리의 자녀였다는 이서연 씨는 오늘날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에 부친이 아사하고 모친 누나와 헤어졌다는 탈북자 조셉 김 씨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참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좀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보시면 이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이제 핵무기 개발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같이 엮여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서연 씨는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동안에도 대중의 저항 없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권의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서 인권이 침해됐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조셉 김 씨는 북한은 해외 강제 노동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인권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서 침해됐다는 걸 모른다. 되게 씁쓸한 대목입니다.
네.
유엔 미국 대사도 북한이 이제 사람보다 미사일을 택했다 이런 비판을 하긴 했는데 하지만 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강하게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틀 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아침에 북한이 또 한 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었잖아요. 북한은 어제 김정은이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고요. 딸 김주애도 함께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북한은 지구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ICBM이 촬영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고통받는 건 결국 국민들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오는 공연이라면 무조건 믿고 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뮤지컬 최고의 디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연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사실 일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요즘 저는 뮤지컬 베토벤 시크릿과 그리고 뮤지컬 레드북이라는 두 작품으로 관객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캐릭터가 다르면 음역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목에는 네. 굉장히 무리되는 일일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아, 무리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쓰는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뮤지컬 베토벤 시크릿에서는 뭐 쓸쓸한 물결에 비친 내 영혼 이렇게 주성을 조금 더 많이 머리를 열어서 쓰는 소리를 쓴다면 뮤지컬 레드북에서는 먹이 뭐야 나는 나야 나는 안나 나는 구직자 이틀 전에 해고당한 구
진짜 이런 식으로 사랑은 마치 마치 이렇게 제가 또 걸그룹 때 쓰던 소리를 많이 꺼내 쓰고 네. 다른 악기를 꺼내 쓰기 때문에 같은 악기의 면적을 쓰는 게 아니라 성대는 수수깡처럼 생겼거든요. 오, 네. 그래서 좀 각기 다른 그 면적과 또 스킬로 바꿔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네.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오래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점의 감정을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네. 내 목의 건강 상태와 내 테크닉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고
사라져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컸고 그래서 진짜 내가 버는 돈과 시간의 8알은 무조건 그것을 관리하는 데 매진하고 네, 소모를 해야겠다 네, 해서 저는 그것에 관한 게 저한테 되게 전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네, 좋은 컨디션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감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베토벤과 레드북에서 이제 노래할 때 차이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무래도 저희가 대표 넘버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 싶은데.
대표 넘버요. 네. 뮤지컬 베토벤 시크릿은 베토벤님께서 인류에 남긴 수많은 명곡들을 갖고 그거의 토대로 가사를 붙이고 네. 아무래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곡을 좀 선사를 드리자면 제 넘버인 매직문이라는 네. 곡이 그러한데 네. 월광 소나타는 아시죠?
다 한번 쳐봤죠.
이 월광 소나타라는 곡으로 가사말을 붙여서 나온 곡이고요. 고요한 침묵을 삼켜간 속삭임 쓸쓸한 물결에 쉬지만 죽어 있어 도와줘 마법에 물든 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곡입니다.
와, 네 도와줘 할 때 네. 확 오네요.
그래서 본인 안에 있던 내가 묵혀뒀던 내 비명 소리를 듣는. 아주 아주 중요한 핵심 넘버이고요. 저희 이막에
그
나옵니다.
그 매직문을 직접 작사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저희가 초연 작품이거든요. 네. 초연 작품은 모든 창작진의 머리와 그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또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쓴 게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매직문은 본인이 직접 담아서 대표적인 네. 넘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사하신 게 더 입에도 맞고 네. 감정에도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한국말과 또 영어 번역과 이것에 가장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래서 많이 불러보면서 썼어요. 네.
제가 매직문이라는 넘버를 네. 들어봤습니다. 레드북의 안나 역할은 아까 노래 살짝 들어봤지만 굉장히 발랄해요.
네.
당찬 이미지고.
이 배경이 이제 영국의 아주 예전에 여성이 직업이라는 걸 갖는 것은 없었을 시대
빅토리아
시대고요. 근데 제가 맡은 이 안나라는 아가씨는 굉장히 당차고 온전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당당해질 수 없구나라는 메시지를 관객한테도 주고 있고 저도 그 메시지로서 되게 많이 치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많이 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에서 이제 1막 마지막에 야한 이야기를 쓰는 소설을 쓰는 이 안나가 나는 내 경험을 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주었지
사랑을 말했고 사랑을 적었지 메마른 모래를 감싸는 파도처럼 물살을 따라서 떠나는 여행처럼 사랑을 말했고 사랑을 적었네 이게 잘못이라면 이게 나쁜 거라면 야한 여자야 나는 야한 여자
난 야한 여자야 라고 나를 인정하는 희망 마지막 넘버를
이거는 박수를 네, 정말 와 정말 멋진 배우라는 생각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더 느껴지는데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2005년부터 정말 필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배우는 원동력이 뭘까 네.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쉼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쉬고 여행하고 하면서 얻는 에너지를 또 발산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그런 시간을 중간중간에 갖고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은 활동을 안 할 때보다도 할 때의 뉴스라든지 뭐 이런 많은 기사를 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겠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한 많은 작품들이 너무 다 흥행작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옥주현 씨는 사실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기로 유명한 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정말 어록도 많아요. 먹어봤자 어차피 내가 아는 그 맛이다.
잘 아는 맛이니까 자주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귀찮은 건 좋은 거다. 안 귀찮은 건 나쁜 거다. 무엇이든 밥 먹듯이 해야 좋아진다. 정말 명언이 많아요.
그러네요.
관리에 관한 내용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떤 식으로 먹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고 아, 진짜 당장 때려치고 싶다라는 여정이 될 수 있고.
맞아요. 너무 인간적인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혹시 2023년 버전의 명언을 또 요즘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공유하고 싶은 거.
네, 변하고 싶으면 밥 먹듯이 해. 정말 빨리 변하고 싶어? 그럼 숨 쉬듯이 해. 굉장한 차이가 있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좋아져요. 두 번 하면 좋아져요. 이런 마음을 갖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 네가 이렇게 매일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피고 온다고 그게 뭐가 달라질까? 난 돈 낭비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 좋은 자세를 갖는 것이 다이어트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돼. 네, 그렇죠. 숨 쉬듯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10만 원 내고
뭐 PT 마사지 받고
네, 마사지 거? 받고 이런 거 별 소용 없어요. 네, 돈 받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뮤지컬 배우로는 옥주현 배우의 끊임없는 활동을 보고 있지만 네. 혹시 가수로서의 이제 컴백 기다리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계획은 없나요?
계획을 마음으로 여러 번 했었다가 늘 이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포기를 했었어야만 했었는데 큰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싱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말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뮤지컬 배우로서 또 가수로서 앞으로의 활약을 또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근한 날씨로 외출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일교차가 큰데요. 이런 날씨 감기 걸리기 더 쉬운데 대기까지 건조해서 환절기 면역 관리도 함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두꺼운 패딩 대신 가벼운 옷을 걸쳤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에 답답했던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포근했던 오늘 도심 곳곳엔 나들이 갯돌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바깥 활동하기에 마냥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건조해가지고 손도 많이 트고 눈도 좀 많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입 같은 것도 좀 많이 트는 것 같고.
눈이 많이 뻑뻑해져서 인공눈물도 더 평소보다 많이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건조한 대기는 피부뿐 아니라 호흡기 면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기가 잘 걸리지 않는데 네,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연속으로 걸려가지고.
건조하면은 이제 그 우리 기도에 점막세포들이 마르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바이러스가 침투가 되기 쉬워집니다. 감기 걸리기가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오늘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엔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내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 표피의 수분 증발을 막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도는 40%가 넘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안의 습도가 20%도 채 안 될 거예요. 충분한 물을 드시도록 항상 해야 되는 거고 가습기라든지 뭐 타월을 늘어놓는다든지.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포근하겠지만 아침엔 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이 많아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커 면역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높아져 내일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뉴스얼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